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터키에 대규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오늘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고 쿠르드 반군과 터키 사이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쿠르드 반군이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이슬람 무장단체 IS 소속 조직원들을 풀어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최근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민주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이 오늘 터키 접경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오늘 터키에 대한 유럽연합 EU 차원의 무기 판매 금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인 터키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호셉 보렐 스페인 외무부 장관은 터키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지지한다면서 시리아 내 터키군 공세를 막기 위해 모든 압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터키에 약 5천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무기를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페인과 영국, 독일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태풍 하기빗으로 큰 피해가 난 지역에 구조요원 11만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일본을 강타한 하기빗 태풍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47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일본에 찾아온 초강력 태풍인 하기빗은 최대 풍속이 시속 225km로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일본 내 8개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사태가 나 집이 휩쓸려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강둑이 무너져 온 마을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또 나가노현에서는 신칸센 고속철도 열차가 침수됐습니다. 어젯밤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어졌고 오늘 정오 기준으로 이재민은 3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난관리회의를 주관하고 인명구조와 복구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에스테르 듀플로와 마이클 클레이머 그리고 아브히지트 마네지르 씨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듀플로 씨는 47살로 역대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두 번째 여성학자입니다. 크레이머 씨는 미국 하버드대학, 그리고 마네지르와 듀플로 씨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소속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전 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켰다면서 불과 20년 만에 그들의 새로운 실험은 개발경제를 변화시켰고 이것은 현재 번성하는 연구 분야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는 오늘 경제학상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남한 축구대표팀이 내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을 위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한 대표팀은 이날 오전 경유 중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행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남한 대표팀은 내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H조 3차전 예선을 치릅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과 최종 예선에서 맞붙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자국에서 경기를 치르기를 원치 않아 두 차례 경기 모두 제3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오늘 카탈루냐 분리독립주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하고 독립을 선포했던 정치인과 활동가 12명 가운데 9명에게 선동과 공공자금 남용 등 혐의로 9년에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는 불복종 혐의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해 통과시킨 뒤 카탈루냐 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내일 29년 만에 평양에서 국제 축구 경기를 치릅니다. 하지만 북한의 거부로 한국 측 중계진과 취재, 응원단의 방북은 무산됐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가장 큰 우려로 지목하고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I have never believed, and I think this is pretty consistent.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눈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북한이 내일 평양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을 치릅니다. 남북한이 평양에서 축구 경기를 갖는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하지만 남한 측 중계진과 취재진 또 응원단의 방북은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리는 북한 대표팀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한 대표팀은 14일 오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공항에서 항공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경기는 15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남한의 남자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경기하는 것은 1990년 10월 22일 남북 통일 축구 이후 29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북한 측이 남한 측 중계진과 취재진, 응원단의 입국을 거부함에 따라 생중계는 물론 경기 진행 자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중계나 응원단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북측의 의사를 타진해왔지만 북측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의 무응답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서도 경직된 태도를 유지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남한의 미국산 첨단무기 수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남한의 쌀 지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협력 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은 남북한의 평양 월드컵 예선 경기와 관련해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남한 측 중계진과 취재진, 응원단 등이 북한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해 방북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축구는 축하와 정정당당한 경기 정신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갖고 있는데 15일 경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데 이어 스리랑카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1-0으로 승리하는 등 H조에서 남한의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축구 경기의 전적은 남한이 7승 8무 1패로 앞서고 있고 국제축구연맹 순위는 남한이 37위, 북한은 1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가장 큰 우려로 지목하고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과 일본, 또 영내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9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현재 미국의 가장 우려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한국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둔 수백 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일본과 영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몇 번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이란의 ICBM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64기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주요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가 한국과 괌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있고 강력한 탐지 능력을 자랑하는 사드 레이더도 일본에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사드 성능 시험 결과 높은 효과와 신뢰성이 입증되면서 사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진일보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2010년부터 일본과 한국, 호주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 BM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동맹국 간 갈등과 중국의 반대로 공식 합의와 참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찰단 파견과 실험 유예 등을 통해서 위협을 자단해야 한다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외교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성과 없이 거듭된 정상회담에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찰단 파견과 실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국무장관을 지낸 라이스 전 장관은 10일 루니 미국 민주주의 연구센터와 노트레담 국제안보센터가 공동 주관한 공개 강연에서 국제 핵무기 확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역대 많은 정부가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시도했지만 북핵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북한의 무기가 미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선 먼저 사찰단을 북한 핵시설에 파견해 사찰단을 현장에 보내기 위해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찰단이 관련 시설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험 유예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는 특성상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실패를 거듭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실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험 유예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가 없었던 과거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1차 정상회담은 유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은 개최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없이 회담장을 나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부풀려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폐기는 고사하고 핵물질 생산 동결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by making an overstatement of what he expected, and it wasn't just Trump. I mean, Pompeo and Moon Jae-in, a lot of people raised a very unrealistic expectations after the
세이모 전 조정관이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 열린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 대북 외교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풀려 전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감축은 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어느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또 애당초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지만 쌍중단 외에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정도의 협상은 북한과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 that for the foreseeable future, North Korea will have nuclear weapons. They've had nuclear weapons for the last decade, and we've learned to live with it by strengthening our defense.
데니스 월저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미 수십 년째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 왔다며 애초에 이번 미북 협상은 긴 여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있는 곳에 희망도 있는 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탓이라기보다 미북 간 이견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You need to keep the allies, you need to keep the Chinese, you need to keep the Russians all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of pressure on
와일더 전 보좌관이 특히 북한과의 이견을 줄이는 방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인데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전과 같이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위협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대범한 행보를 보인 만큼 국제사회가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현 답보 상태의 원인을 미북 정상회담에 돌렸습니다.
I have never believed, and I think this is pretty consistent, that we were going to get to where we needed to get to with. In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USA through
실무 협상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열린 미북 정상회담으로는 양국이 필요한 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실무 협상을 정례화한다면 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Will the North Koreans return to the table within the next week or two? And that's what the U.S. position is, that we will continue these
앞으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면 싱가포르 합의문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행 시점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세이모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시켰다며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기술 개발을 일부 제한하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이미 사이버 군사 역량이 미국의 역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을 보좌했던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사만다 라비츠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군사 역량은 미국의 사이버 군사 역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It is a way to try to level the playing fields to a certain extent between North Korea and
라비츠 연구원은 10일 워싱턴 내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주최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글로벌 위협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수준을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수준에서 사이버 공격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적인 공격을 시도할 때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비츠 연구원은 또 북한은 경제 등 다른 분야보다 사이버 분야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금융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이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see this as, in some ways, a comparative advantage for them.
북한은 사이버 영역을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으며 돈을 훔쳐 제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사이버 전문가인 브랜든 발레리아노 미 해병대학 교수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파견된 북한 해커들은 해당 국가가 어디든지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북한의 체제는 더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difference for North Korea is they have limited democratic constraint. They have a lot more latitude to act.
민주주의 특유의 제약이 없는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이런 수단을 적용하는데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는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정권의 자금 마련을 위해 제재를 피하면서 독자 가상화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체제 지원용인 이런 불법 수단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비치 연구원은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다며 동맹국들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보복 위험이 없다면 공격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해상시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등은 북한이 올해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유조선들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들은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VOA가 북한 남포에 유류 탱크가 모여있는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유조선으로 보이는 선박 두세 척이 매주 남포 일대 관련 항구를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목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도 대형 유조선들이 정박했다 사라지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남포에 지상 유류 탱크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진은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어떻게 선박에서 남포 항구 단지로 유류를 운반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려스러운 움직임으로 소개됐던 해상 유류 공급이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해상 유류 하역시설이 자리한 곳에 정박해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인 8일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곳입니다. 이보다 앞선 5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90m의 대형 붉은색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전인 4일만 해도 선박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일부터 11일, 일주일 동안 대형 유조선 두 척이 드나든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은 9월에도 포착됐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9월의 모든 날을 살펴볼 순 없었지만 9월 8일과 16일, 각기 다른 대형 유조선 두 척이 위성사진에 잡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매년 연간 상한선을 크게 넘어서는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7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유조선이 70차례 남포와 청진 등 북한 항구에 직접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을 33%와 50%, 90%로 가정해 최소 40만 배럴에서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북한에 반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유조선들이 입출항을 하는 모습은 남포의 다른 항구에서도 포착됐습니다. 해상 원유 하역 시설에서 서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항구의 중앙 접안 시설은 5일 비어있는 모습이었지만 8일과 11일엔 6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13일과 16일, 23일 각기 다른 유조선이 목격됐습니다. 종합해보면 지난 9월 초부터 10월 초 사이 남포의 유류 탱크 인근 위성사진에 포착된 유조선만 최소 9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북한을 드나드는 유조선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이 1,000배럴에서 3,000배럴 사이인 점으로 볼 때 지난 한 달간 남포항에서만 최대 27,000배럴의 정제유가 추가 유입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 인터뷰에서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primary method in which they are obtaining fuel.
이는 북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를 얻는 주요한 수단이며 특히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현행 제재를 피하는 훌륭한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발사 도달 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특성상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미한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한연합군이 별도로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an overwhelm missile defense systems by firing it in a volley.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9일 VOA에 북한군 미사일과 방사포 전력이 한국 내 동일 표적을 향해 일제히 발사될 경우 한국군의 요격기를 전부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방어를 뚫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배치하게 될 패트리어트3의 경우 요격 범위가 짧아 주요 군 기지에만 배치되어 있는 한계가 있고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경우 보다 넓은 지역을 요격할 수는 있지만 현재 성주에서 운용 중인 한 개 포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한국군 단독 방어 능력은 전국토의 10% 이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 완벽한 다층 방어를 구현할 때 가장 넓은 요격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concepts of employment and proper location to defend it to provide the greatest.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한국군 독자 미사일 방어 역량이 전국토의 10% 이하라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어하는지 세부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전국토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밀집한 한국의 인구 분포 특성상 비용 대 효과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한연합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요격 시간 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electronic feed from the satellites to the ROC Patriot.
한국군이 주로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는 인공위성 등 미국의 정찰자산 정보망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한국군에 알리는 데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며 수분 만에 표적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한반도 정장 환경상 자체 요격 대응 시간을 갖추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공률 효과 때문에 한국군 독자 운용 패트리어트 체계의 레이더로 미사를 포착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e curvature of the earth. The earth is
북한군이 스커드 미사일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쏠 경우 미사일이 약 300km 앞까지 날아오더라도 지구의 공률 범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탐지 거리에 오차가 발생해 훨씬 늦게 탐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할 경우 우선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로 전체적인 발사 과정을 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요격 준비 시간 확보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지난 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강연에서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가 상호 운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at's a tough environment out on the peninsula, and we worked initially with General.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이 같은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움직임은 특별히 한국의 방어를 위해 설계한 것으로 미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한 차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you can integrate them with a much longer range radar than the defended area that those Patriots.
패트리어트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짧은 반면 사드의 레이더인 TP2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호 운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주한미군 독자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 거리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별도로 운용 중인 한국의 패트리어트 체계의 사거리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에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문제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의 반발 외에도 한국민의 반일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that probably requires is it's not just integrating with the US, it's also integrating with Japan.
이미 미일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향후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한일 간의 통합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앞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SM-3 등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자산은 다층적 미사일 방어 전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 방어는 필연적으로 높은 비용을 동반한다며 보다 효과적인 억지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선제 타격 능력을 혼합한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own the offense route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offense isn't going to make sense if you're going after the missiles. It's going to be a preemptive strike where you're trying to kill.
그러나 선제 타격 역량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적 수뇌부 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선제 타격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역효과가 있다며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외교력을 함께 병행하는 방안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인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오는 12월에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사이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앞서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나토와 연합군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바코바 이리나 나토 대변인은 VOA에 나토의 대표적인 연례 방어 훈련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대 규모 사이버 연합 훈련인 2019 나토 사이버 연합 훈련을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나토 회원국과 동맹국 간 사이버 방어 능력을 시험 훈련하고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소셜미디어, 모바일 기기 해킹 등 실제 당면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토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연례적으로 펼치는 훈련인 만큼 특정 국가나 단체에 대항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나토가 직면한 포괄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8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가 매일 의심스러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 가을쯤 공동 사이버 연합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나토 28개 회원국에서 약 천여 명이 참가하며 일본과 우크라이나, 스위스, 스웨덴, 유럽연합 등 많은 동맹국들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저 네스토를 한때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 해운업체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밟았고 선박 매수인이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인데 미국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의도치 않게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니호로 불렸던 와이저 어네스토어를 2015년 북한 측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명산해운은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명산해운 관계자는 10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제 선박은 선박 매매 계약서에 의거해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매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인과 북한과의 관계 여부를 자신들은 알 수 없으며 정상적인 선박 매매 계약서를 통해 입금을 받고 매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매수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 연결 방식을 묻는 추가 질의에 브로커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각했다며 외부 비공개를 전제로 BOE에 매매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산해운이 2015년 1월 홍콩의 M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매수인을 표기한 부분에는 M사 이름 옆에 매수인의 지명자란 문구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추가 정보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BOE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정보 시스템 등을 토대로 와이즈 어네스토어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호란 이름으로 운영된 화물선으로 한국의 산업은행 캐피탈과 명산해운이 소유한 선박이라고 9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애니호가 2015년 매각된 직후 이름을 송이호로 변경했는데 송이란 이름은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소유했던 평양 소재 북한 회사 송이 무역회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사실상 선박의 매각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곧바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또 다른 소유주로 지목된 사는 캐피탈은 11 BOA의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2012년까지만 보유했다며 매각 당시엔 소유권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는 캐피탈 측은 해당 선박은 이미 2012년 당사와의 선박 리스 계약이 종료된 건이라며 당시 명의가 이전된 내용이 담긴 선박 등기부 등본을 BOA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는 캐피탈은 2004년 11월 애니호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2년 1월 20일 이 소유권을 명산해운으로 넘깁니다. 사는 캐피탈은 소유권 이전 이후 해당 선박과 관련된 일체의 변경 사항은 사는 캐피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와이즈 어네스토는 매각 당시 명산해운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브로커를 통한 거래를 진행해 홍콩의 M사로 최종 매각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M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줄 알았던 이 애니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관리하는 송이호가 돼 나타난 겁니다. 명산해운의 주장대로 거래 당시 M사와 북한과의 연관성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개인과 기관들이 부주의로 인해 의도치 않는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북한의 해상활동에 대한 주의보에서 해운업계에 이런 내용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운송 관련 거래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관은 금지되거나 제재될 수 있는 행동에 연루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해상 관행이 보험회사와 선박 등록처, 운송회사, 금융기관을 포함한 해운업계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제재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도 매년 발표하는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활동들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하게 될 위험성을 높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산해운의 거래 역시 은행 송금 등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미국 금융망과 연계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재무부의 주의보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치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거액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미 캘리포니아 소재 속눈썹 제조업체는 중국 소재 납품업자에게 수입한 물품에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었다는 이유로 1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냈습니다. 당시 벌금을 부과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업체가 대북제재 규정의 실효성의 위험이 큰 지역에서 제품을 조달하면서도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2015년 8월에도 북한 선박들에게 보험을 제공한 해상보험 전문회사에 2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산해운은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선박의 운항자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8년과 2019년 특별점검 대상 선박 자료에는 한국 선박 루니스호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선박의 운항자 칸에는 명산해운이 표기돼 있습니다. 루니스호는 지난 3월 미 재무부의 대북해상거래주의보에서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으로 지목됐었습니다. 그러나 명산해운 관계자는 이에 대한 BOE의 질문에 자신들은 루니스호 관리회사는 전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B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 주둔 미군 철수를 지시한 가운데 쿠르드족 민병대가 시리아 정부군과 연합해서 터키군과 맞서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벌써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가 이번 주에도 빠르게 전개됩니다. 러시아 정책을 조언하던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고문이 14일 하원에서 비공개 증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볼까요? 시리아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들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이 12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함께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아주 진행 중인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미군이 두 적대 세력 사이에 끼어버려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에스퍼 장관은 터키군이 예상보다 깊게 시리아로 진군하고 있고 시리아 민주군이 터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시리아 정부, 러시아와 협상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리아 북부 지역에는 미군이 어느 정도나 주둔을 하고 있던 겁니까?
네, 한 1,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00명이요? 네.
네. 미국 정부가 앞서 터키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인근의 특수부대원 50명은 이미 이동시켰습니다.
나머지 인원들도 다 그러면 완전히 철수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예.
일부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남부 지역에 약 300명의 병사만 남겨두고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통에 따르면은 현재 북부 지역 미군 철수는 빠르면 며칠, 늦어도 2주 안에는 철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리아 민주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손을 잡았는데요. 이 두 쪽이 원래는 이렇게 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시리아 민주군 SDF가 사실 시리아 정부에 맞선 반군들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터키군이 지난 6일 시리아 민주군의 거점인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단행해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에 시리아 민주군이 시리아 정부와 협상을 벌여서 결국 연합작전으로 지금 터키군과 맞서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이 14일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북동부와 터키 국경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금 터키와 시리아 국경, 그러니까 시리아 북동부 지역은 사실상 쿠르드족이 자치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지난 2011년 내전이 발발하자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어하느라 북동부 지역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을 도와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격퇴전에 참여해온 시리아 민주군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사실상 자치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을 터키군이 공격을 한 이유는요?
네, 터키는 시리아 민주군의 주축인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가 자국 내 분리독립을 꾀하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 개입을 하면서 상황이 더 커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이 시리아 정부군과의 전투로 확전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일 터키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 터키는 대규모 화력을 갖추고 거의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시리아 정부가 쿠르드족을 지원하면서 이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터키군이 14일 현재 시리아 북동부 지역 도시들인 탈 아브야드와 라스 알라인을 점령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작전 개시 이후 시리아 북부에서 42개의 마을이 해방됐다고 전했는데요.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터키군이 최소한 41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사상자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엔 또 민간인들도 포함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 국방부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요. 시리아 북부에서 대테러 작전을 시작한 이후 테러리스트 550명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민주군은 터키군 8명 그리고 지금 터키군을 도와서 쿠르드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 조직 81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적어도 38명 이상의 쿠르드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 어떤 겁니까?
터키에 제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대한 중대한 제재 위반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오전 트위터에 터키에 큰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소식 보겠습니다. 자, 1년 넘게 정말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두 나라였습니다. 무역 갈등이 일단 한 고비는 넘었는데 중국이 벌써 미국의 농산물을 아주 크게 수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트위터에요. 중국이 이미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거래는 3-4주 후 합의문에 서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국이 즉각 매우 엄청난 양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는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중국이 이미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들인 농부들과 축산업자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일단 뭐 제한적인 범위에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런 소식이죠.
네, 13차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양측은 협상을 마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15일 관세 인상을 단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이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른 주요 쟁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식재산 보호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재산권과 위안화 환율 문제 등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부 조항도 합의에 포함됐고
네.
미국은행과 금융기업이 중국 시장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가 성사됨과 동시에 2단계 합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단계에서 모든 합의가 끝날 수도 있고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합의 1단계 단계인데요. 이번 합의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좀 볼까요?
네,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심 요구사항을 나중에 해결할 과제로 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창궐해서 미국산 육류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건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서둘러 협상을 매듭지려 한 것이 뭐가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만 양국의 무역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야기한 사건이죠. 우크라이나 의혹, 우크라이나 추문. 지금 핵심 인물들이 의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고문이 탄핵 조사에 출석해서 증언을 한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책을 총괄 조언해왔던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고문이 14일 의회에 출석합니다.
네.
하원 정보위, 외교위, 정부 개혁 감독위 등이 구성한 탄핵 조사위원들 앞에서 증언하는데요. 자, 이로써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의 핵심 관계자들이 속속 의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힐 전 고문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증언을 할지는 언론에 미리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다만 공영방송 NPR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기로는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사임하는 과정에 우려했던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우려를 했습니까?
네, 임기가 남아있던 요바노비치 대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몰아냈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임명된 요바노비치 당시 대사가 지난 5월 교체되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이기도 했는데요.
네.
요바노비치 전 대사 본인도 지난주 탄핵 조사에서 증언하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본인의 이야기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대사직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국무부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 요바노비치 당시 대사가 협조하지 않아서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탄핵 조사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추문, 이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요,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과 아들 헌터 씨의 현지 행적 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네.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미국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원조가 보류됐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경쟁자를 곤경에 몰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조사를 개시한 건데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나갈 민주당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조사를 요청한 건가 궁금해지죠?
네, 헌터 씨는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에 이사를 지냈는데요. 현재 검찰이 이 회사의 비위를 조사하려던 것을 아버지인 바이든 당시 미 부통령의 힘을 활용해서 막았다는 의혹을 공화당이 제기했습니다.
네.
민주당 측은 강하게 부인하는데요. 헌터 씨는 또 중국 전문 투자 회사에서도 회사에도 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사가 부당한 자금을 끌어온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고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터 바이든 씨가 13일 대변인을 통해서 두 가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전문 투자 회사인 BHR 파트너스 이사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아버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년 대선에 당선되면 모든 외국 관련 기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BHR 파트너스 이곳이 중국 전문 투자 회사라고 하셨죠? 여기서 부당한 자금을 모았다는 의혹은 어떻게 해명이 된 겁니까?
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이 성명에서 헌터 씨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허위 의혹 제기 세례를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헌터 씨의 개인적 이인과 관련 없이 아버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정부의 정책을 완전하고 명백하게 집행해온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헌터는 어디 있나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탄핵조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무산됐던 고든 소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대사의 증언 일정이 하루 이번 주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닌 전 뉴욕시장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은 자료 제출 등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백악관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고 양덕과 남포 지역에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18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5도까지 내려갑니다.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에는 1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해주 영현 구름 많습니다. 개성 아침 최저 8도, 낮에는 19도입니다. 양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새벽까지 함경남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비 내립니다. 산간 지역엔 눈도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3.5m를 일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의 쿠르드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터키에 대규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오늘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고 쿠르드 반군과 터키 사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쿠르드 반군이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이슬람 무장단체 IS 소속 조직원들을 풀어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최근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민주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일본 본토를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지금까지 58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다친 사람도 210명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초강력 태풍이었던 하기비스는 최대 풍속이 시속 225km로 지난 12일 본토에 상륙해 8개 현을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사태가 나 집이 휩쓸려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강둑이 무너져 온 마을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또 나가노 현에서는 신칸센 고속철도 열차가 침수됐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에스테르 듀플로와 마이클 크레이머, 아브히지트 바네지레시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디플로 씨는 47살로 역대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두 번째 여성학자가 됐습니다. 크레이머 씨는 미국 하버드대학, 그리고 바네르지와 디플로 씨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소속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전 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켰다면서 불과 20년 만에 그들의 새로운 실험 접근법은 개발 경제를 변화시켰고 이것은 현재 번성하는 연구 분야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는 오늘 경제학상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남한 축구대표팀이 내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을 위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바울루 벤트 감독이 이끄는 남한 대표팀은 이날 오전 경유 중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행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남한 대표팀은 내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치릅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과 최종 예선에서 맞붙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자국에서 경기를 치르기를 원치 않아 두 차례 경기 모두 제3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평양에서 남북 간 월드컵 예선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한국 취재진과 응원단뿐만 아니라 생중계 없이 치러집니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오늘 터키에 대한 유럽연합 EU 차원의 무기 판매 금지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인 터키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호세포를 스페인 외무장관은 터키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지지한다면서 시리아 내 터키군 공세를 막기 위해 모든 압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터키에 약 5천만 달러치에 달하는 무기를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페인과 영국,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오늘 카탈루냐 분리독립주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하고 독립을 선포했던 정치인과 활동가 12명 가운데 9명에게 선동과 공공자금 남용 등 혐의로 9년에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는 불복종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소돼 재판을 받은 12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 통과시킨 뒤 카탈루냐 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정부의 자치권을 박탈했습니다.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